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세계뉴스입니다. 9월 3일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산업부가 오는 8일부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시간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항공권 부족, 가격 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제선 항공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와 핵무기와 기타 무기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군비통제협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잔혹하고 정당하지 않는 전쟁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세계를 결집시키고 있는 와중에도 전략적 안정성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러시아에 관여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아마도 오늘이 냉전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군비 경쟁이나 핵 갈등 확산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1년 미러 정상회담 개최 이후 러시아와 전략적 무기 통제를 둘러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래 중단됐고 아직까지 재개될 조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3일 이란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자유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장과 사무총장과 만난 뒤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폭탄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스라엘은 외교를 선호하지만 국제사회가 적절한 시간 안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자위권 행사와 더불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러시아 침공을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사이버 공격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폴 나카순의 미 사이버 사령관은 지난 1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격, 방어, 정보 작전 등 모든 범위에 걸친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2일 사이버 사령부 대변인이 나카순의 사령관의 발언을 인용한 영국 매체 보도의 정확도 여부와 관련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이버 사령부가 우크라이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길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사이버 사령부의 행동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스 스톨텐베르그 국제소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2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장기화하고 지속적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번 전쟁이 소모전이 되고 있는 것을 언급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장에서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러시아 역시 많은 사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2일 국물을 실은 선박들이 흑해에 있는 우크라이나 항구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항구를 빠져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전에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 중 하나였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출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중 식물이 호주에서 확인됐습니다. 호주 서부 퍼스의 북서쪽 샤크만 지역에 약 200제곱킬로미터를 뒤덮고 있는 해초인데요. 미국 뉴욕 맨하튼 면적의 3배고요. 축구장으로는 2만 개 면적의 해초가 모두 한 개의 뿌리를 둔 단일 식물이라는 것이 확인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호주대학 연구진이 이 지역의 해양생물학적 다양성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찾아낸 성과고요. 최근에 영국 왕립학회 학술지에 발표해서 알려졌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아름다운 해안과 또 진귀한 바다생물이 서식하는 샤크만 일대에서 수중식물을 연구하던 과학자들. 여러 지점의 해초 샘플 18,000여 개의 유전자를 분석했는데 이 샘플 전부가 같은 DNA,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화제의 해초는 포시도니아 오스트랄리스 종입니다. 입모양이 리본처럼 생겨서 리본 잡초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닷모래 아래 뿌리를 두고 옆으로 자라는 특성이 있고요. 이 암수의 수종으로 번식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물체인데 그것과는 다르게 한 개의 체가, 그러니까 양쪽 염색체를 모두 갖고 있어서 자기 복제로 몸집을 불려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1년에 뿌리 줄기가 한 35cm 정도 자라는 것을 근거로 약 4,500년 전 바닷속 씨앗이 그 시작인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해초의 무한 성장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섭씨 15도에서 30도를 오가는 수온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또 두 배가 짠 염도와 강한 햇볕 등 식물 생장에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자랐고요. 해저 바닥을 타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영역을 계속 확장해 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요즘 국제정치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뉴스 속 인물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4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양과 사리원은 오전까지 비 내리고요.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동쪽과 북쪽 지역은 종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곳 삼지안과 김영권 8도입니다. 희산은 11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청진 함흥은 12도에서 13도, 장전, 원산, 중강 지역이 14도에서 15도, 개성 신의주 17도, 평양 18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안이 13도, 신의주가 22도, 희산 17도, 함흥 19도, 원산 20도, 장전 22도로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3도 아래고요.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높습니다. 평양이 28도, 개성이 29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고 오후에는 앞바다 쪽에 비가 그칩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오전에 물결이 조금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일로 100일이 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토의 20%가 러시아에 점령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세계 190여 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를 조사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국호가 튀르키예로 공식 변경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100일이 됐습니까?
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3일로 꼭 100일째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면전을 제시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 거라는 예측은 거의 없었는데요. 하지만 어느새 이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국토 약 20%가 러시아에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룩셈부르크 의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우크라이나 국토의 5분의 1이 러시아에 점령된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점령당한 면적이 12만 5천 제곱킬로미터로 이건 베네룩스 3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베네룩스 3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연설한 이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를 말합니다. 한반도와 비교하면 북한 전체 면적과 비슷한 땅이 지금 러시아에 점령됐다는 셈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지난 2월에 러시아 침공 이후에 점령된 영토가 20%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룩셈부르크 의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후에 얼마나 많은 영토를 러시아가 장악했는지 따로 말하진 않았는데요. 러시아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림반도를 점령한 상태고요. 또 지금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부 돈바스 일부 지역도 친러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돈바스 지역은 거의 완전히 파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100일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인명피해도 많이 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이 사망했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양국 정부가 정치적 또는 선전 목적으로 이 사상자 수치를 과장 또는 축소할 수도 있고요.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도 격렬하게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제대로 접근이 불가능해서 파악이 힘든 실정입니다. 유엔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4천 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떻게 발표하고 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룩셈부르크 의회에서 러시아 침공 후에 군인과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적어도 14,0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적어도 60명에서 100명이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네. 러시아 쪽의 인명 손실은 어떤가요?
네, 러시아는 지난 3월에 군인 1,300여 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3,800여 명이라고 발표한 후에 더 이상 희생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적어도 3만 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사망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과거 소련이 아프간 전쟁에서 10년간 잃은 병사보다 더 많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러시아군 사망자를 1만 5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야 됐던 사람들, 집을 떠난 실향민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약 680만 명의 국외 실향민이 발생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일대 교전이 진정되고 러시아군이 동부와 남부 전선으로 재배치되면서 약 220만 명이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국제 이주기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국내 실향민은 약 7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전의 집계 약 800만 명보다 줄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한 여섯 번째 제재를 공식 승인했다고요?
네, EU가 3일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그리고 주요 은행과 국영 방송사들을 겨냥한 러시아 제재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EU 지도부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그리고 다른 정유 제품에 대해서는 8개월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유는 올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90%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EU 회원국 가운데 동참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죠.
네. EU 지도부는 헝가리, 슬로바키아처럼 러시아 의존도가 높고 당장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내륙국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예외가 예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가리아 그리고 크로아티아도 특정 종류의 석유에 대해서 일시적인 면제를 받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종교 자유 실태에 관한 미 국무부의 연례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미국 국무부가 2일 전 세계 종교 자유 실태를 정리한 2021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98년에 제정된 국제 종교 자유법에 따라서 매년 해당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종교 자유 보고서는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 각국의 종교 자유 실태에 관한 보고서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를 종합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주요 비정부기구들의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국가별로 이 종교 자유 실태를 분석하는데요. 중국의 경우 140쪽에 달하는 등 이 보고서 전체 분량은 2,000쪽이 넘습니다.
예. 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라샤드 후세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와 함께 이 국무부 청사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별히 모로코, 타이완, 또 동티모르로도 많이 알려진 티모르레스트, 그리고 이라크를 거명하면서 지난해 이들 정부는 소수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뭐, 관용적인 태도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는 학교 교과 과정에 유대인의 역사를 포함시켰고요. 또 이라크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방문하는 등 이 종교 간의 화합 노력이 있었다고 블링컨 장관은 소개했습니다.
네, 반대로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들도 언급됐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에리트레아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 나라에서 심각한 종교적인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 종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후세인 대사는 많은 나라들이 종교, 민족, 인종적 집단을 비방하고 예배 장소를 공격하는 등 종교적 신념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 등을 거론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가별로 주요 보고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북한이 20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 관련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유엔 인권특별조사위원회 발언을 언급하면서 북한 정부는 어떤 종교 활동이든지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 처형,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5만 명에서 7만 명의 주민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수감됐다는 미국 비정부기구 오픈도어스 USA 분석도 포함됐습니다.
네, 중국의 종교적 자유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보고서는 티베트, 신장, 홍콩, 마카오까지 포함해서 중국의 종교 자유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헌법은 중국 시민이 종교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건 정상적인 종교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개신교, 가톨릭교만 공식 활동이 가능합니다. 보고서는 또 이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파룬궁의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은 지난해 11월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러시아 보안당국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을 상대로 가혹한 행위를 한 사례가 명시됐습니다. 비정부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러시아 보안 관계자들이 이 집회의 장소를 습격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관련 가혹행위 등의 인권 침해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한국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한국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적인 차별이 금지된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승인한 건수가 지난해에 1,30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설에 반대한 시민들의 시위, 그리고 이후에 이 건설이 중단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터키로 갑니다. 터키의 공식 국가 명칭이 바뀐다고요?
네, 유엔이 국호를 튀르키예로 바꿔달라는 터키 정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은 이를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앞으로는 터키라는 이름 대신에 튀르키예를 사용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을 받은 뒤에 별다른 후속 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네, 스테판 두자르 유엔 대변인은 서한을 받은 즉시 이 국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제부터 국제사회에서 이 터키의 공식 국호는 튀르키예가 됐습니다.
네, 터키. 아니네요. 이제부터는 튀르키예라고 불러야겠네요. 근데 왜 국호를 바꾸는 겁니까?
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의 의지가 컸습니다. 튀르키예는 사실 터키인들이 자국어로 자국을 칭하는 말입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불리지만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또 한국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튀르키예는 또 튀르크인의 땅이라는 뜻도 있어서 자국의 문화, 기상, 가치 등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게 에르도안 대통령 주장입니다.
네, 의미는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국호를 바꾸면요, 터키 국민들한테 어떤 혼란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대부분의 터키인들은 이미 튀르키예를 알고 있고요. 터키 정부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국호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를 위한 홍보 캠페인도 벌여왔습니다. 터키 국영방송은 지난 연말에 정부 발표가 나오자 이 국호 변경 이유의 하나로 영어식 표현인 터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영어로 터키는 칠면조를 의미하죠?
네. 터키는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조류의 일종인 칠면조를 일컫는데요. 더불어서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즐겨 먹는 칠면조 요리를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속어로 바보, 실패자,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서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이렇게 국호 변경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반면에 반대자들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내년의 선거를 준비하면서 내놓은 비효율적인 고육 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 메이드 인 튀르키예, 그러니까 튀르키예 생산이라는 상표도 붙일 계획입니다.
예. 혹시 터키처럼 이렇게 국명을 변경한 나라가 또 있습니까?
네, 국가가 나라 이름을 바꾸는 건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국제사회에서 홀란트로 통용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0년에 두 개 이름으로 생기는 혼란을 없애고 글로벌 이미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공식 국호를 네덜란드로 통일했습니다.
네,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네, 그리스와 정치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2019년에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스와질란드는 2018년에 에스와티니로 국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짐바브웨는 과거에 로디지아, 태국은 시암, 스리랑카는 실론, 그리고 버마는 미얀마로 불리다가 국명을 바꿨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저녁 연설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5세 미만 아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올가을 시작하는 새로운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사상 최초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일 저녁에 연설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저녁 7시 30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연방의회에 총기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죠.
네, 먼저 최근에 텍사스주 유벨디 소재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너무 많은 학교와 장소가 살인 현장, 그리고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염두에 둔 말이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 이 희생자들 가족의 염원이 단 하나,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양식과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 총기 소지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총기 소지 권리를 인정한 수정 헌법 2조를 언급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년간 일선에 있는 경찰이나 군인들보다 더 많은 학생이 총기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얼마나 더 많은 대학살을 용인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자신이 믿는 방안들이 있다고 열거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방안들은 어떤 겁니까?
네, 먼저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만일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가 불가능하다면 구매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 촉구했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에서 모두 이 AR-15 같은 그 공격용 소총이 사용됐더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신원조회 강화와 총기 보관법, 그리고 이른바 적기법, 레드 플래그로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적기법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내 주변이나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기를 법원 명령으로 압수할 수 있는 법입니다. 현재 미국 내 몇몇 주에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걸 연방법 차원에서 시행하자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각종 소송으로부터 총기 회사들을 보호해주는 연방법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런 방안들은 역시 의회의 협조가 없이는 실현하기가 힘든 방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상원을 언급했는데요. 이 상원에서 이번에야말로 뭔가를 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히 상원을 언급한 이유는요?
예, 현재 구도상 이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더라도 의석수가 50대 50인 상원에서 막히면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원에서 이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찬성표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를 풀수 있는 60표를 얻기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10명의 표가 필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연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이 상원에서 면가를 하려면 최소한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공화당에서 이 열표를 끌어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이 총기 소지 권리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의원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로 이 공화당 상원의원 대다수가 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토의하거나 표결에 붙이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미국인들을 다시 실패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을 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간 싸워왔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연방의회가 이번에 실패해도 미국인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 대다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이번 11월에 치를 중간선거에서 쟁점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이 다음 주에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요.
네, 새로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2일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이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하고 대용량 탄창 판매의 금지, 그리고 주거지에서의 총기 보관 규정 등이 들어갔는데요.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해도 아까 말했듯이 필리버스터 규정이 있는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하원과 별도로 상원에서도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뭐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알려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몇몇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상원이 지지할 수 있는 총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은 적기법, 학교 총기 난사 현장 대응 방안 수정, 또 신원조회 규정 소폭 변경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21일부터 미국 안에서 5살 미만의 어린이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5세 미만 아동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5세 미만용 코로나 백신 승인이 나온 겁니까?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사가 미 식품의약국 FDA에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FDA가 오는 14일과 15일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FDA가 승인을 하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걸 권고하면 6개월에서 4세 사이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1일부터 접종을 하겠다는 계획은 이건 FDA 승인에 달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 자조종관은 이 절차의 결과를 성급하게 판단하려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행정부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든 모든 종류의 시나리오를 계획하는 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승인이 나면 수주 안에 이 아이들의 백신 접종을 원하는 모든 부모가 이 접종 약속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5살 아래의 유아들이 맞을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미국 안에서 약 1,800만 명 정도 됐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한 백신이 없어서 많은 부모들이 불안해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연령대에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가 자녀를 백신을 맞히겠다 이렇게 의욕을 보이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최근에 카이저 가정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 가운데 18%만이 당장 아이한테 백신을 접종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외에 38%는 기다리면서 지켜보겠다고 했고요. 27%는 백신을 접종시키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자, 지난해 말부터 5살에서 11살 사이의 아이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거든요. 이 연령대에서 백신 접종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해 접종이 11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접종률이 29%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 아동용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이자사에서는 5살 미만 아동용 백신의 효능을 발표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화이자사는 세 번의 소량 접종에서 약 80%의 효능이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오는 가을에 새로운 인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이전과는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요?
네, 백악관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들한테 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인턴직에 돈을 주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백악관이 인턴들에게 이렇게 급여를 주기로 한 이유가 뭘까요?
네, 백악관이 성명에서 무급 연방 인턴십은 근면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전문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데 제약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연방직을 경험하는 것도 가로막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프로그램은 이런 장벽을 없애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평등한 기회를 주고 정부직 경력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젊은이들 학생들한테 인턴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인턴이라는 게 뭡니까?
네, 고용의 한 형태인데요. 실습생, 견습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임시로 직업으로 수행하는 걸 말하는데요. 현업에 투입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이해와 기술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인턴십이라는 게 일반 기업에만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공공직에도 인턴을 많이 뽑습니다. 한국 예를 들어보면요. 일자리 마련 대책의 하나인 청년 인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차후에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는 채용형과 체험에 좀 더 무게를 둔 체험형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도 공공직 인턴은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경우에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체험형 인턴 평균 급여가 월 187만 원, 그러니까 1,500달러가 좀 넘는데요. 하지만 인턴이 무급인 경우가 미국에서 많습니다. 미국은 1938년에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공해야 하지만 인턴은 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업은 물론이고요. 교육이 목적이고 인턴 본인이 수혜자라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무급여 인턴은 합법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그 인턴이라는 것을 직장 생활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뭐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작년 5월에 내놓은 내용을 보면요. 미국 4대 회계법인의 직원 80% 이상이 인턴 경험이 있고요. 이런 경향은 구글이나 IBM 등 다른 IT 기업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턴한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영리 기업이 제공하는 인턴십의 43%가 무급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채용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급여가 없으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한테는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급 인턴제를 도입한 겁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행정부를 미국과 닮은 모습을 갖추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배경과 위치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데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 백악관의 새로운 인턴 프로그램은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없던 월급을 주려면은 재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네, 유급 인턴을 허용하는 법안이 이미 연방의회를 통과했고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금은 대통령실과 부통령실에 배치되는 인턴 전원한테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소식 들으면서 백악관 인턴에 또 관심을 갖게 되네요. 언제부터 지원자를 뽑습니까?
예, 인턴 지원 웹사이트가 개설됐는데요.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고요. 8월 초에 합격 여부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 합격자는 오는 9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4주 동안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주급 750달러를 받게 됩니다.
예. 백악관 인턴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할 것 같은데요. 선발 기준이 있겠죠?
네, 지원자가 미국 시민권자로 첫 근무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에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공인받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첫 근무일을 기준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자격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소지하고 군복무를 마친 지 2년 이내인 사람은 인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최근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열흘간의 일정으로 태평양 8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왕이 부장의 첫 방문국은 최근 안보협정을 체결한 솔로몬제도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솔로몬제도를 시작으로 영내 영향력을 확장하고 군사화의 교두보를 삼을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국제정치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솔로몬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태평양의 섬나라들.
태평양은 이름처럼 큰 대양입니다. 영어 이름 Pacific Ocean은 평화로운 바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한다고 하죠. 태평양은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상의 모든 대륙을 다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이 광활한 바다에는 2만 5천 개 정도의 섬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크고 작은 섬들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도서국가, 즉 섬나라는 10여 개국입니다. 피지,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팔라우, 통가, 미크로네시아 등이 태평양의 도서국가들이고요. 호주는 본토 자체가 대륙이기 때문에 태평양에 있으면서도 태평양의 섬나라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들 태평양의 도서국가들은 태평양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늘 열강의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특히 최근 솔로몬 제도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어떤 나라?
솔로몬 제도는 남태평양의 1000개 가까운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1500년대에 처음 스페인의 탐험가에게 발견된 이래 서구 열강과 일본 등의 세력 다툼에 휘말렸고요. 마지막으로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78년에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했습니다. 수도는 호니아라로 솔로몬 제도의 섬들 가운데서 가장 큰 섬인 과달카날 섬에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약 69만 명인데요. 공용어는 영어지만 인구의 1, 2%만 유창하게 영어를 할 줄 알고요. 토속 언어가 70개가 넘다 보니까 다른 군소 도서 주민들끼리는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울창한 열대림의 아름다운 천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관광이나 업 등 국가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이웃인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경제, 안보 지원에 의존해왔습니다.
중국의 진출로 분열된 섬나라.
지난해 11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솔로몬 제도에서 연일 반정부 유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도화선이 된 건 중국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마나세 소가발의 총리는 친중국 노선을 걸었습니다. 소가발의 정부는 그해 9월에 30년 넘게 외교관계를 맺어왔던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는데요. 그러면서 타이완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섬 주민들과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타이완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온 말레이타 섬 주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말레이타 섬 주민들은 중앙정부가 중국에서 뒷돈을 받고 30년 우정을 배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해 11월 이들 말레이타 섬 주민들은 배를 타고 과달카날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The city's Chinatown neighborhood was one of the main targets of violence. Protesters unhappy with his government are demanding his resignation.
말레이타 섬의 친타이완 주민들은 주요 관공서와 차이나타운을 습격하고 소가발의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시위대의 방화로 차이나타운의 불탄 건물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등 시위는 격화 양상으로 전개됐고요. 이웃 호주, 파푸아 뉴기니에서 군인과 경찰이 파견돼서 질서 회복에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시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친중국 정부와 친타이완 주민들 간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솔로몬 제도 안보 협정.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안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난 3월이었습니다. 양국 간의 안보 협정 초안이 외부에 유출됐기 때문인데요. 초안에는 솔로몬 제도의 요청이 있으면 중국은 군대나 무장 경찰을 파견할 수 있고 중국 함정이 솔로몬 제도 해안을 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변국과 미국은 즉각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호주는 솔로몬 제도와 비행기로 약 3시간 거리로 안보 협정대로라면 중국의 군함이 호주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또 호주, 영국과 함께 오커스라는 영내 안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에도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호주는 양국의 최종 협정 체결을 막기 위해서 장관을 파견해서 설득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4월 19일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소가발의 총리가 이를 확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 등 미국 정부의 고위 대표단의 솔로몬 제도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서둘러서 먼저 발표한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솔로몬 제도.
미국은 솔로몬 제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78년에 국교를 수립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1993년까지는 솔로몬 제도에 대사관도 개설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영사관만 두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에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2월에 솔로몬 제도의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솔로몬 제도와 중국의 안보 협정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 세계 저개발 국가들을 상대로 개발과 자원, 안보에 관해서 막연한 거래를 해온 관행을 지적하면서 솔로몬 제도와의 안보 협정도 투명하지 않고 내용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미국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X와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입니다. 3월 22일 독일 브란덴부르크에서 테슬라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기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 고객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세계적인 기업 총수와는 매우 다른 이미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또는 괴짜라고 부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캐나다, 미국의 3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입니다. 그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엔지니어인 아버지 그리고 모델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과학과 컴퓨터에 흥미가 많았던 그는 독학으로 컴퓨터를 통달해서 12살 때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팔 정도로 소질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국적자인 어머니 덕에 캐나다 시민권을 갖게 된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혼자 캐나다로 이주해서 온타리오 퀸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미국의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옮겨서 물리학과 경제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부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틀 만에 자퇴하고 서부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전산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의 전신인 엑스컴을 설립하고 화성 탐사를 꿈꾸면서 민간 우주선 개발 기업인 스페이스X를 설립하는가 하면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를 세계적인 자동차 대열에 올려놓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론 머스크 CEO가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침공으로 통신이 파괴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이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은 통신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군이 작전을 전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에 관해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있는 그대로 말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here again.
Do you ever tell white lies?
Yes. No, I mean no.
I cannot do that. I always call a spade a spade. You think I should change that?
Not really. I like people who speak straight to the point.
White lie, 선의의 거짓말을 white lie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지 잔에게 물었는데요. Do you tell white lies? 저는 I always call a spade a spade. 스페이드를 스페이드라고 한다. 이 스페이드는 카드 게임에서 산 모양의 나뭇잎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말하는데요. 스페이드를 스페이드라고 말한다는 말이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speak straight out, 바른 말을 하다, 솔직히 말하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데요. Unlike people who speak straight to the point. 나는 솔직히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잔이 얘기를 했죠.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ell me straight out.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Tell me straight from the shoulder. Tell me straight from the heart.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Let me tell you straight out.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Let me tell you straight from the heart.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다라는 표현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you got a new supervisor. Do you like him?
I think so. My new supervisor has a very direct, open, and honest way of speaking. He speaks straight to the point.
John의 새로운 보스는 말할 때 직접적이고 열려있고 정직하게 얘기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My new supervisor has a very direct, open, and honest way of speaking. He speaks straight to the point.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빙빙 돌려 말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도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겠죠?
Don't beat around the bush.
덤불 주변을 치지 마세요. Beat around the bush. 덤불 주변을 치다. 숲 주변을 두드린다. 본론에 안 들어가고 주변을 치는 거니까 빙빙 돌려 얘기하는 것을 beat around the bush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론을 얘기하세요. 빙빙 돌려 말하지 마세요. Don't beat around the bus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o you have time to talk?
Yes. What is it?
Is it really a good time for you? I can come back an hour later.
I'm fine now. What's it about?
Maybe I should talk to you after I have solid proof.
Come on, don't beat around the bush. Tell me now. 잔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주저주저 하니까 제가 빙빙 돌리지 말고 지금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Don't beat around the bush. Tell me now.
그럼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다 라는 표현
He speaks straight to the point.
He speaks straight to the point.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got a new supervisor. Do you like him?
I think so. My new supervisor has a very direct, open, and honest way of speaking. He speaks straight to the poin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있는 그대로 말하다. Call a spade a spade.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Let me tell you straight out. 빙빙 돌리지 말고 얘기하세요. Don't beat around the bush. 솔직 담백한 대화, 이끌어낼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